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유익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본문을 가리켜서 이 단락에는 기독교 전체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범죄는 일반 사회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께 지은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참 감사한 것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초래될 비참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함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저주와 죽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잠시 힘들다가 끝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운명할 때에, 임종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요, 두 번째는 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된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심판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빚을 지는 것을 지는 것과 관련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갚고자 하나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낭패를,
큰 공경에 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나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날 그는 실제로 나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래서 다 나의 빚을 갚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나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고 자동적으로 나의 빚이 청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대속을 행하셨음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효력이 내게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 이렇게 의롭게 살아라, 의로운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는데, 만일 그런 목적이 실현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행위로는 한 번의 흠도 한 번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의로운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100%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그것이 가능했지요. 이것을 모르고 오늘날도 도덕적으로 의롭게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다, 천국이 있다면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면 한 번에 죄도 짓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새롭게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 믿어 의로워집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셔서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신다면 아니 사셨는데 가정법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율법 아래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죠.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을 존재는 죄 없는 의인이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자아식을 가진 이후부터 율법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군자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지만 완전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율법을 100%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는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증가입니다. 죄의 증가도 있지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자범죄 짓기 이전에 이미 원죄의 죄의 굴레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증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의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주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이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가사 상태에 있다가 잠시 또 살아났다가 며칠 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몇 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있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경우 있대요.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관 속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열어보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또 몇 년 정도 사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의인이시다.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 이 우리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바라는 바도 다 헛되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바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처가 마음이시 공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원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대속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의의 전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으로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제사 안 받고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중심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행위를 하셔야지, 본성에 맞지 않게 행하신다면 그건 신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행한다, 반대되는 일을 한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멸망하고 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퍼부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하시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공의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되 우리에게 행하지 않고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지어 행하시는 이 방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다? 죽인다? 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한다? 죽인다? 그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정말 싫었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는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들로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 원하는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저주를 온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셨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성금요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감격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성금요일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부서질 정도로 고통당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저주와 진노로 바뀌는, 그래서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나의 죄가 다 씻겨지고 네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이제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밀려드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어떤 희생을 담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 아버지 그것보다 더욱 더 큰 고통,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 아버지 나를 위하여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저주와 진노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예수의 의를 증거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손과 빛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오직 오늘 주님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행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붙었습니다. 오 주여,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해서, 구역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타 모든 교회 사역과 코로나와 질고로 투병 중인 교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몸된 누락인 교회도 주님께서 붙드실 때만이 아버지의 의미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생명의 풍성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다 함께 전도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인데,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초청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구역과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원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강건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서로를 섬기는 귀한 사랑의 교통을 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 전하여 지역을 복음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소망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하는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케 해주시고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보기를 비롯한 교회 모든 기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말미암아 위축된 사역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하여 질고로 투병인 교우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치유 강수를 바라주시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 백성이 반분되지 않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코로나 극복과 국난 극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람의 힘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개입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계의 선교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붙들어주시고 속히 세계의 평화가 임하도록,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임하고 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맺힌 것이 풀려집니다. 못 감당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선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다시 새기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붙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년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합당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사오니 주의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그러한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봉헌의 예물 감사의 제목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오늘 한날도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